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시험. 다시 한번 시작. 순종과 시험.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다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그리고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갔었던 기억이 나요. 뭐 그 외에는 뭐 다닌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잠시 제가 다녔었던 기억이 또 나고,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님은 저에게 자꾸 찾아오셨었는데 제가 믿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19살 때 정식으로 이제 교회 등록까지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돼요. 그 전에 뭐 어릴 때, 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정말 근처에 있는 교회 뭐 친구 따라 이렇게 갔었던 것 같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교회를 다닐 때는 저희 집이 인천이었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다녔으니까 참 멀리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렵게 교회를 다녔어요. 어렵게. 그때부터 근데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신기해요. 저도 교회를 정식으로 제가 등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등록을 딱 이름을 쓰는 순간 천국에 제 이름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는 순간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매일 기도 생활을 어쨌든 했어요. 매일 기도 생활하고 집에서도, 교회 못 가는 날은 집에서 집 벽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꼬맣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제가 갈 수 있는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과 프로그램에 저는 다 참여를 했어요. 교회 다닌 지 딱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세례도 받지 않았던 제가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쟤는 믿음이 왜 이렇게 좋냐고, 쟤는 어디서 온 애냐고 막 이러면서, 세례도 안 받았고 성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믿음 진짜 좋다고 막 이런 소문이, 막 인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가니까 막 그런 막 소문이 났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자마자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그냥 교회 갈 때마다 그냥 폭포수처럼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교회에서 멀리서 십자가만 딱 봐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 즈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5, 6개월 됐을 때부터 저희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때 병원 치료를, 그때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서 호흡에 이제 장애가 있었고 숨이 이제 잘 안 쉬어질 정도까지가 됐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저의 의문은 병원비 자체가 막 걱정이 되고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 어린 믿음, 초신자죠. 초신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저는, 아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죄도 안 지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왔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40일 기도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게 없어야지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이 초신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만 그런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을 모르던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 보면 신기해요. 교회 오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게, 목사님 찬양할 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변화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관심이 전혀 없던 분이 어쩌다 우연히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성경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빠져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 어떤 집사님의 눈빛 하나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한마디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점점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던 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회에 다니자, 그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 걸 결단 안 하고 그런 결단을 해요. 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아, 성도들이랑도 너무 깊이 교제하지 말자. 에이, 차라리 가지 말자.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는 크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 시험을 거쳐왔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하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 새벽에 받은 말씀 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 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주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초신자였잖아요. 아브라함 초신자예요. 이 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절대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들, 이거 종들이 뭐 있어봐야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종들 데리고 또 자기 처 데리고 그리고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떤 골목에서 어떤 골짜기에서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다 뺏어갈지 모르는, 그 당시에 뭐 법과 원칙과 질서 이런 거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뺏어가면 다 뺏어. 그래서 부족을 떠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초신자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정말 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뭐 새벽 기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오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유,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하시다. 왜 그랬겠어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일하는 게 내가 힘든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일이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과 그동안 평생에 걸쳐서 모은 모든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앞길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종하기까지 그 어려운 엄청난 순종을 이 초신자인 아브라함이 해냈어요. 그리고 연고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들어갔으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지낼 만한 정말 멋진 파라다이스가 거기에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하고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기름진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너 누구야? 너 어디서 굴러왔어? 나 저기 강 건너왔다. 나 강 건너 왔는데요. 그러면, 아, 너 강 건너 왔구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우리 땅이야. 강 건너 왔다는 뜻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래 히브리족이 된 거예요. 강 건너 왔.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세겜에 도착했어요. 저기 세겜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일부러 위성 지도 같은 걸, 오늘날의 그 현대 이스라엘 위성 지도 같은 걸 준비를 했는데, 초록색으로 있는 데가 녹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사막이에요. 물론 현대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막화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중동 지역은 점점 더 사막화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 고대 이스라엘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름진 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초록색이고 좋잖아요. 녹지가 많고 좋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또 남쪽으로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8절에 보면 베델에 들렸고 거기서도 있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남방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네게부예요. 네게부. 그 네게부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광야지대예요. 거기는 뭐 별 볼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예요.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남쪽으로 쫓겨가듯이 그렇게 어디에서도 발붙일 데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로 내려가다 보니까 불모지와 같은 사막과 광야지대인 네게부 사막지대까지 쫓겨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면 더 형통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들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순종하면 더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자꾸 빠져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엄청난 꿈을 꾼 다음에 잠깐 좋았어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 하나로 승리했어요. 정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한 이후에 잠깐 좋았어요. 그 이후에 장인인 사울 왕이죠. 이 장인의 창을 피해서 20대 시절 내내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모세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잠깐 좋았어요. 홍해가 근데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필리핀에 연고도 없이 처음에 와서 개척을 했을 때 저는 세부에 와서 개척할 그런 계획과 어떤 마음과 어떤 플랜이 제 마음에 전혀 없었어요.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긴 건 딱 6개월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세부에 처음 왔어요. 필리핀 세부라는데 필리핀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우리 집사님들은 가끔 물어보니까 필리핀에 와서 막 그 선교도 하신 분도 있고 어학연수도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오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너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온 거예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와서 쫙 잘 돼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와가지고 1년, 2년, 3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했다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순종 뒤에 시험 혹은 시련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종 뒤에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경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순종 뒤에 있을 수 있는 순종과 축복 사이에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축복 전에 순종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한 사람은 경주하는 자가 마치 인내로서 그 경주를 마쳤을 때 받게 되는 면류관과 같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상급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견뎌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견뎌내지 않고 면류관이 씌어진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견뎌내면서 면류관을 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분명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면서 통과한 이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